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특징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할 때에, 사건을 기록할 때에 시간의 순서 또한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특징은 조금 누가랑은 다르게 이게 주제적으로 묶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수신자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드러내고자 할 터인데, 어떠한 주제로서 묶었는지 한번 먼저 보고 오늘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나사이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를 한 주제로 보셔도 좋습니다. 가나에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제 가나로부터 끝나는 사건으로 하나 보시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가나에서 이제 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 위로부터 구원을, 위로부터가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단어를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증언을 합니다. 위로부터라는 그 난신자가 누군지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장면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다시 가나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장면이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서 있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로 잠깐만 보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걸 보시면 첫 번째 가나 빨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곳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가나 포도주 사건이 끝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 더 클릭해 주시면 이곳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것인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설명하시고,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겠다, 그런데 갈릴리로 바로 가지 않고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 말씀하셔서 이곳에 오시게 됩니다. 이곳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한 50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는 단절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사마리아 땅에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이곳을 지나가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섯 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결혼도 쉽지 않은 시대에 다섯 번 결혼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사별일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이별인 가능성이겠죠. 우리가 한번 전제를 사별인 가능성을 해보겠습니다. 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젊었을 때 만났겠지만 그 남편과 잘 살다가 죽었죠.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잘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나이는 몇 살이 됐을까요?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들과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별은 아니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1세기에 이혼이 쉽지 아니하였었을 때 이때의 그 여인의 결혼 생활은 어땠었을까요? 다섯 번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의 남편도 나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볼 때에 어떠한 부부간의 관계였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그 부부간의 관계는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결혼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결코 정하지는 않은 관계겠죠. 부정한 여인이라고 한번 보면 구약에서 누구와 비슷한 많이 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맞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있었던 고멜과 같은 여자였겠죠. 호세아는 이름이 이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정한 여인 고멜 역시 이제 그 참 남편의 참 남편이 아닌 계속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은 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성취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패턴 안에서는 단순한 기적 사건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습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축복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결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기는 정결한 곳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셨던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누굴 만나시냐면요, 부정한 여인을 부정한 땅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인간적인 것을 볼 때는 상종해서 조차 안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선물하고 싶으셔서 그녀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고멜과 같은 여인, 부정한 여인, 그 여인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생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 구약에서 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이라는 표현을 할 때 생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표현을 할 때 구약에서는 총 10번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10번 정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효도로 존이라는 단어를 합성어로 쓴 단어인데요. 그거를 이제 마임, 하임이라는 단어를 서치를 해서 찾아보게 되면 한 10회 정도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는 흐르는 물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에 그 이삭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흐르는 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린 사람과 집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또 보게 되면 시체를 부정한 시체를 만진 자가 흐르는 물에 씻어야만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지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솔로몬이 슬람의 여인을 설득할 때 사용했었던 단어도 이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온 땅을 살릴 것을 또한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 무엇인가요? 부정한 그 여인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생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A부터 A바까지 한번 해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땅과 이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도 피하는 이 땅과 이 여인에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땅과 이 여인에게, 신랑이 죽었거나 떠난 것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이 여인에게, 뒤로 보니까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시고 피하지 않고 친히 찾아가셔서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잘 썼어요. 희망이 근데 이게 A끼리만 봐도 됩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땅과 이 여인에게 A바를 보니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B를 봐도 모든 사람들도 피하는 이 땅과 이 여인에게 피하지 않고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C를 봐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땅과 이 여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십니다. D를 보게 되면 신랑이 죽었거나 떠난 것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이 여인에게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거를 묵상을 해보면 이러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 신랑이 없는 그녀에게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죽음을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인 하나님의 선물을 이 여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구조를 두 글자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아까 그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다. 두 글자. 제가 줄인 거기 때문에 모르겠죠? 예배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정결하지 않은 내가, 부정해진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 예배지 않나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신부가 참 신랑을 만나는 예식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생수이시고 정결케 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또한 2017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생수를 마시는 것이 참된 예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소가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또한 통영으로 또한 장흥 목포로 가 있죠. 그런 곳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살인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살인을 했죠. 그다음에 그 감옥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진리를 찾고 싶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꾸란도 읽어보고 뭐 불경도 읽어보고 했지만 성경을 읽다가 시편 50편에서 51편에서 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매일같이 주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배의 형식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죽어야 마땅한 살인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왔듯이 부정한 고멜에게 찾아온 호세아와 같이 또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의 예배로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결론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년 동안 단절됐던 그 그리심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이때 당시를 보게 되면 우상이 가득 찬 상태가 된 그 땅이 바로 그리심산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들리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가 가득 차야 될 곳에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장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여져 버린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오신 거죠.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 보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거든요. 뭐냐면 그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 번만 보고 그림을 맨 밑에 한 번 더 예 이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유행했었던 그림입니다. 예쁘게 박아주세요 했는데 못이 망치가 가는데 간다 하면서 딱 때렸어요. 근데 빡 하면서 이젠 휘어졌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클릭하시면 이게 나오는 것이 못이 중원디라는 게 굉장히 좀 유행했었던 그 장면이 있죠.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결론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건 그리심 산이건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보단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열방을 향해 가다라는 책에서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예배가 목적이다. 즉 뭐냐면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가야 되는 이유는 참된 예배자가 예배 없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예배자를 세우고 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24절을 한번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에게 엎드려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이는 어떠한 장소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이 참된 예배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나와 또한 우리 선교대원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직도 예배가 없는 그곳에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꿈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아직도 목마르고 아직도 메말라버린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